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아주 큰 넓은 의미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넓은 의미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좁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일 중에서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혹은 성숙함에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희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갔었죠. 그게 뭐였냐면 구제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여러분이 돕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정 목사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정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개 다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아, 내 일 끝났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단순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역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느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하게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대명령.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여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게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선교는 넓게 보면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헌금을 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헌금하십시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면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그냥 나 선교하고 구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나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단순하게 헌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마음자세는 이래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이게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자세로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순하게 헌금은 자, 정목사가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넉넉하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쓰고 남은 것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8절에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넘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11절에서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대번에 이야기를 해요. 6절 우리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 진리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마게도니아 교회도 봤지. 그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은 단순하게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니까 밥값이라도 내지, 국값이라도 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창조주의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따따블로 주시겠지. 마치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11조 헌금을 왜 하십니까? 아,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말라기서에서 있으니까 그것대로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합니까? 아니에요. 11조 헌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채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실질적인 예를 들게요. 저희가 4.29 폭동 피해자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 우리 가정이. 4.29 폭동이 났을 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상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 화재보험, 가게를 하고 있었으니까 화재보험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그냥 별일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화재보험 내는 거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솔직히 아까워요. 별일이 없어요. 그냥 보험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폭동 때문에 불이 홀라당하고 타버렸어요. 그러면 보험 큰 거 든 사람은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큰 거 든 사람은 많이 받고 조금 든 사람은 조금 받고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그만 거 든 사람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큰 거 들 걸. 그러면서 보험회사에다가 어떻게든지 더 달라고 청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동을 맞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서바이브 하라고 다시 재기하라고 SBA 론이라고 하는 거를 줬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론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크레딧 체크업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돈이 딱 50만 불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게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돈 은행에서 돈 더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자율도 좋은데 얼마나 조건이 좋은지 몰라요 SBA 론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 더 큰 거 할 테니까 100만 달러 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이 100만 달러 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비교치가 있어요.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치가 뭐냐면 폭동 나기 이전에 했던 저의 세일즈 텍스. 그 세일즈 텍스가 1년의 인컴이잖아요. 장사 규모잖아요. 그 규모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도 해봤으니까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그냥 더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세금 많이 내려고 할까요? 조금 내려고 할까요? 그래서 계산기에 덜 찍어요? 덜 찍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선 그 CPA 사무실에 가서 보고한 거 그것만 가지고 SBA 론을 달라고 하니까 많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가가지고 사실 보고는 요만큼 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넉넉하게 헌금함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이 헌금을 받아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있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무리를 해가면서 헌금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을지 두 번 있을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갑자기 구제가 필요하다. 어디서 도와달라는 소식이 총회를 통해서 오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 헌금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 그 구제헌금은 모두가 다 전액을 다 우리가 헌금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함과 동시에 조건 없이 도와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이 헌금을 마치 어떤 투자성으로 하거나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먼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갚을 길이 없는 그 마음.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의 마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아유 불쌍하네. 그래서 그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예요. 그래야 내가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교훈련 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라 몇 년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여행자가 중에 마이클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녔는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그때 나라가 자이레라고 하는 나라로 기억을 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나라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떠날 때에 닭을 잡아서 가다가 구워서 먹으라고 닭을 잡아서 그 부족도 닭이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잡아서 주는 거예요.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돈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힘에 지나치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오하카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지금 후원해 주고 계시는데 오하카를 갔을 때 오하카에서 미헤라고 하는 원주민에게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고 비도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길거리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미끄럽고 교회당이라고는 지었는데 그냥 뼈대만 있고 벽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부족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바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갔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급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치킨 타말리. 타말리 우리 쉽게 먹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해줬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저희들이 어디를 갔었는가 하면 자포테코라고 하는 또 다른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60평생 70평생 신발 한 번도 안 신고 다니는 할머니가 있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 갔더니 최고급 요리를 해줍니다. 첫날은 닭고기를 해주고 둘째 날은 이구아나를 해주고 셋째 날에는 사슴고기를 해주고 근데 그거를 다 산에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닭은 키우고 있지만 우리에게 돈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한 번은 과테말라를 갔는데 과테말라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긴 얘기를 줄일게요. 과테말라를 갔습니다. 산속에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정말 산속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테말라 교회에 가서 하룻밤을 청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날도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산 속에서. 근데 저희들 밥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은 한 끼 먹을 거 만들어 놓고 만들질 않는 모양이에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먹다 남은 것들 이제 교인들이 가지고 와서 한 끼 떼어서 먹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은 교인들의 집으로 일일이들 다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들 밥을 해줘서 밥을 먹고 왔어요.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넉넉히 받았어요.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값은 어쩌면 여기서 한 끼 값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넉넉했고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조건 없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그러니까 즐겨낸다라고 하는 말은 조건 없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선교 행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선교 행정을 조금은 압니다.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냅니다. 선교 훈련을 할 때에는 선교사들에게 그 교회에게 선교 편지를 자주 보내드려라. 그리고 돈을 받게 되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재정 보고도 해라.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나 교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돈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교사님에게 그 쥐꼬리만한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이렇게 쓰십시오. 저렇게 쓰십시오.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저런 건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 안 들으면 3년 있다가 자르겠습니다. 이러고 갑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옆 주변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때에 봉지 하나, 제 차에는 항상 이 홈리스들한테 줄을 스낵이랑 물을 갖고 다니거든요.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줬어요. 주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먹고 제발 이 동네 오지 마세요. 이러고 할까요? 그러면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면서 Have a nice day. Believe the Lord. 그 말이면 되는 거야. 아무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여러분 투박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어쩌면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했을 때 아 그냥 무조건 갖고 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결심했으면 하라라고 하는 말도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 열어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있다면 아내와 더불어서 남편이 있다면 남편과 더불어서 여보 이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얼마 할까요?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기도하고 아니 기도는 많이 안 한다 그래도 그래도 이야기하고 의사를 존중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날 강사 목사님이 건축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그렇게 헌금 드려서 한국교회가 온 것은 맞아요. 그거를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마음이 신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진실하게 하라는 말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을 같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올려져야 되고 마음이 올려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어요. 그냥 짧게 줄였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향하여서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훅 드렸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나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라스베가스 말고. 어느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 밴이 하나 필요했어요. 15인승 밴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다가 15인승 밴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밴을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차 주세요.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장로로 세워주겠다든가 뭘 해주겠다든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이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돈 자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넘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루시겠다고 맺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속물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도 돈이 많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눈치 안 보고 돈을 펑펑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돈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진실하게 드리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간식 가지고 있는 관심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헌신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구제하는 일이 나타나고 선교하는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과 그리고 조건 없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을 도울 때, 구제할 때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껏 도와줬더니 뒤통수나 치고 있네. 배은망덕 이런 얘기도 우리 합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도 따르고 후회도 오고 실망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넉넉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